보겠습니다. 성경의 충족성에 대하여 7조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담고 있으며 사람이 구원을 위하여 믿어야 할 모든 것을 충족하게 가르치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외 전체 방식이 성경 안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심지어 사도라 할지라도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과 다르게 가르치는 것은 부당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듯이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을 보태거나 그래서 무엇을 빼는 일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성경의 교훈은 모든 면에서 가장 완전하고 완성된 것입니다. 사람이 쓴 글은 그 저자가 아무리 거룩한 사람이라 해도 성경과 동등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또한 관습이나 혹은 다수에 속한 것이나 오래된 것, 시대와 사람들을 거쳐 전승된 것, 종교 회의들, 칙령이나 법규 등을 하나님의 진리와 동등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모든 것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람은 모두 다 거짓되고 입김보다도 가볍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무한 규칙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든지 마음을 다하여 배척합니다. 이것은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친 것이기도 합니다. 영들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왔는지 시험해보라. 마찬가지로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와서 이 교리를 전하지 않거든 그를 너희 집에 받아들이지 말라. 벨직 신앙 고백서의 특징을 보면 특별히 성경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가 3조부터 오늘 살펴보게 될 7조까지 총 5조항에 걸쳐서 성경에 관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 관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라는 말은 우리 기도드 브레와 같은 개혁자들이 성경을 얼마나 중시했는가, 성경의 정경성을 얼마나 그들이 중하게 여겼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렇게 그들이 성경을 귀중하게 다루었는가? 그 이유는 성경만이 하나님과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의 진실을 드러내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타락이라는 것은 어그러지고 구부러지고 또 왜곡된 것을 포함하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바라보는 진실이 다 진실이라 할 수 없습니다. 많이 뒤틀려 있고 왜곡되어 있거든요. 인간의 본성도 마찬가지고 자연도 훼손되어 있고 본래 것으로부터 원형으로부터 많이 떠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제대로 보고 이해할 수 있는 시각을 우리는 어디에서 가질 수 있는가 하면 오직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만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의 존재의 의미와 그 피조물의 질서를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만드는 이 지적인 열쇠가 바로 성경이고 또 왜곡된 것을 올바로 볼 수 있도록 만드는 안경과 같은 것이 바로 성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얼룩진 세상을 성경이라는 안목으로 제대로 바라보지 않으면 이 우주 만물과 그 다음에 이 세상 역사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교훈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고 나아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개혁자들은 항상 성경을 모든 신학과 사고의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성경을 통해서만 보게 되죠. 제가 안경을 벗으면 이런데 얼굴을 또렷하게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안경을 써야만 볼 수 있는 것처럼 성경이라는 이 분명한 진리의 기준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사물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고 또 만물의 존재의 질서와 의미와 그 존재를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개혁자들이 성경에 관한 주제를 다섯 조항에 걸쳐서 다루고 있다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벨직 신앙고백서 제7조는 성경의 충족성에 대한 고백입니다. 성경의 충족성. 여기 보니까 제일 먼저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담고 있다고 믿는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담고 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다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 안에 모든 만물이 작동되는 원리가 다 들어있다.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 안에 뭐 인간의 DNA의 구조라든지 뭐 뇌의 구조라든지 물리학의 법칙이라든지 헬라어 문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성경 안에 다 들어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 관해서 필요한 구체적인 모든 정보, 사전적인 모든 정보를 다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뚜렷하게 기록되어 있는 내용, 명시적으로 계시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분명히 충족하게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성경이라는 책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요. 요즘에 내비게이션이 있어가지고 정말 이전에는 물어 찾아갔던 길도 그냥 어렵지 않게 찾아가지요. 내비게이션 하나만 있으면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가질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구원 얻을 수 있는 모든 진리의 내용들을 성경에 다 담아두었다는 사실이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이제 나타나는가 하면 한 사람이 회심할 때, 즉 구원받을 때 전도자가 전하는 전도의 내용이나 또 설교자가 전하는 설교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경우들도 있지만 어떤 일이 나는가 하면 그냥 직접 본인이 성경을 읽고 거듭나고 회심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아우구스티누스를 아시죠? 그가 정말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원조 교제를 했던 사람이죠. 뭐 수 없는 여자와 잠자리를 했던 정말 음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 라틴어로 이제 톨레레게 톨레레게라는 말인데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하는 이 말을 듣고 집에 들어가서 성경책을 폈는데 그 성경책이 성경책의 구절 중에서 한 구절이 뭐냐면 바로 로마서 13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이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를 서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로마서 말씀을 읽고 그는 거듭나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나라에 최초 성경을 가지고 들어왔던 토마스 선교사를 아시죠? 토마스 선교사가 성경책을 전해주러 왔다가 제대로 전해주지도 못하고 결국은 목을 베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교회사의 유명한 이야기를 아시죠? 근데 이 책을 가져간 사람이 뭣도 모르고 그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그 성경책을 찢어가지고 문풍지로 만들어 놓았다는 거죠. 근데 그 문풍지로 만들어 놓은 그 성경 구절을 누가 와서 읽고 거듭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는 사실이 한국 교회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은 우리한테 무엇을 시사해 주는가? 성경은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될지에 대해서 명료하게 그리고 충분히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읽으면 누구나 다 깨닫고 누구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없지요. 성경이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다 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계시하신 모든 진리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많은 신학자들이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또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죠. 따라서 믿음으로 성경을 읽으면 누구나 다 이 성경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명료성이라고 말하는데 이 성경의 명료성은 구원이 조건이 되는 이 구원의 도리에 관해서만 적용되어져야 되지 성경 전체 내용에 다 적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난해 구절들이 있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아직 가리워져 있는 말씀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중에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랄지라도 글만 읽을 줄 안다라고 하면 진실한 믿음과 구원받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성경을 읽게 되면 성경을 통해서 구원 얻는 도리를 깨닫도록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코케이우스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이 그 자체 안에 다른 도구나 도움 없이도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명료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은총으로 성경이 올바로 해석되고 진리가 분명히 드러나도록 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도움을 받지 않고서도 어떤 도구가 없어도 성경이 무슨 내용인지를 이해할 뿐만 아니라 올바로 해석되고 진리가 드러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성경을 읽어도 읽기만 해도 구원에 이르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성경은 또 우리한테 무엇을 가르치는가 하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지만 구원받은 신자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방식도 성경이 분명히 가르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독교 강요를 읽으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십계명을 설명할 때 예배라고 하는 관점에서 십계명을 설명하지요. 1계명은 예배의 대상, 그죠? 2계명은 예배의 방법, 이런 식으로, 그죠? 그렇게 해서 다 예배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했는가 하면 십계명이라는 것을 단순히 그냥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 정도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의 산에서 희생제사를 드리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모세가 말했죠. 그렇죠? 바로한테 가가지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달라 그러느냐?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내어서 하나님의 산에서 예배하도록 제사를 드리도록 하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말은 신자의 삶이 곧 예배하는 삶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십계명 역시도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에 대한 관점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십계명을 그렇게 설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상식적인 문제나 자연스러운 문제에 관해서는 성경의 원리를 쫓아 결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각과 이 시대의 유행을 어느 정도 따르시면 돼요. 제가 옷을 입고 나왔는데 뭐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넓은 이런 뭐라 그래 이거를 하여튼 그런 옷을 이렇게 입는다 아니면 뭐 더블 양복 같은 이렇게 입고 나오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문제에 관해서는 그저 뭐 상식을 따라서 어느 정도 유행을 따르는 것 괜찮습니다. 그런데 예배에 관해서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거를 성경이 우리한테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사건들을 기록해 놓았는가 하면 레위기 10장에 보면 나답과 아비우가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는 명하지 아니한 불을 가지고 향단에다가 불을 붙이려고 했다가 향단에서 불이 나와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무엘하 6장에 우사가 수레에 실려가는 언약궤가 소가 뛰자 떨어질까 싶어서 손을 댔다가 죽임을 당하는 사건들, 이런 것들 왜 적어 놓았느냐. 예배만큼은 다 그게 예배와 관계된 거 아닙니까? 언약궤 말씀, 그 다음에 뭐 향단에서 향단에 불을 드리는 거, 분향하는 거, 이거 다 예배와 관련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예배만큼은 인간의 아이디어와 상상을 동원해서 예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명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이 느낄 때 아무리 은혜스러워도, 어떤 분들은 이제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에 너무 치우쳐서 그거 해보니까 아주 은혜스러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간증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월십 댄싱도 하니까 너무 은혜로웠다는 거죠. 그래서 뭐 들어오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성경이 분명히 명하지 아니한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은, 그것은 성경이 명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뱅이, 우리가 요즘에 요한복음 4장 말씀을 주일날 살펴보고 있는데, 요한복음 4장 22절 말씀을 주석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들이 완고함으로 그들 자신의 개념이나 인간의 전통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들을 얼마나 기쁘게 하고 그들을 높이든지 상관없이,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한다 그랬죠, 그죠? 그런 것처럼 자기 나름대로의 전통 이런 것을 따라 예배하는 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기쁨을 주는 것과 상관없이 하늘로부터 천둥처럼 내려온 이 말씀 한 구절이 신적이고 고상하며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그들의 모든 것들을 완전히 정복시켜버렸다. 그것이 뭡니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라는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무지하게 그냥 은혜스러우니까, 그리고 자신의 그 정서가 거기에 단련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합신의 은퇴 교수로서 시카고 대학에서 은퇴를 하신 교수님인데, 홍창표 교수님이라는 분이 저희 합신에서 가르치신 적이 있어요. 시카고 대학 신학학 교수인데, 근데 이분은 신학생들 새벽 기도의 시간에 기도를 시작하면 그분은 본인의 방으로 들어가서 기도하세요. 왜 그렇게 할까요? 통성으로 기도하면 그분은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저도 좀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저는 소리가 들리면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음악 소리 나면 특별히 더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그 자기가 이렇게 은혜 받은 어떤 경험이나 연단된 어떤 정서가 있거든요. 그 정서를 고집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뭐 우리 교회는 너무 조용해서 뭐 기도가 안 된다든지 뭐 어쨌든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또 어떤 그렇게 막 뜨겁게 해야 기도가 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무엇인가 하면 자기 정서가 그렇게 먼저 길들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런 식으로 자신의 신앙의 색깔을 본인이 나는 그런 존재라고 정하고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되고,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성경이 명한 대로 하라고 말이죠. 기도 드브레가 이런 사실을 분명히 명시해놓은 또 하나의 이유는, 그 당시에 종교의 당시에 예배가 우상화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배가 자칫 잘못하면 우상화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열왕기서에 보면 히스기야 왕 때 종교개혁을 단행하면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노뱀이 계속 전통적으로 주어지고 있었죠. 근데 유전되고 있었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노뱀을 다 갈아버리는데, 그 이유는 그 노뱀을 숭배했기 때문이었다. 노뱀 바라보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전해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형상들, 성화들, 그 다음에 각종 의식들, 제단, 촛대, 죽은 성인들의 유물들, 그 다음에 제단에 이렇게 울타리까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예배가 우상화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척결하고자 바로 이런 내용들을 신앙 고백의 내용에다가 담아 놓은 것입니다. 특별히 종교개혁 당시에 겪었던 어려움들은 무엇인가 하면, 엘리자베스 1세가 영국 여왕으로 즉위하고 난 다음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공동기도서를 채택했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이렇게 딱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다수의 우리 청교도들은 이 공동기도서를 사용하는 것을 매우 꺼려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결국 이 왕이 그 교회머리 아닙니까? 수장령 아시죠? 그러니까 이거 사용하라는데 왜 사용하지 않느냐 하는 이유 때문에 교회가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 여왕이 죽고 난 다음에 제임스 6세 스코틀랜드 왕이었는데 스코틀랜드 왕이 다시 영국에 와가지고 잉글랜드의 왕이 되는데 6세가 즉위하고 난 다음에 더 이런 일들이 심각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제임스의 아들인 찰스 1세가 감독 정치를 부활하게 되면서 결국은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간에 전쟁도 일어나고 곳곳에서 반란과 폭동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에 명하지 아니한 방식으로 교회가 뭘 만들어서 이렇게 강요하는 것을 매우 힘들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자들은 복잡한 예배 순서를 매우 단순하게 만들었습니다. 천주교회가 칠성례를 주장했지만 그런데 그들은 세례와 성찬 두 가지 성례밖에 없다라고 주장을 했고 예배 순서에서 불필요한 것들은 다 잘라내 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새롭게 시작했던 물론 그전에도 간혹 그런 일이 일어나기는 했지만 새롭게 시작했던 일은 바로 시편 찬송을 부르는 일이었습니다. 왜 시편 찬송을 불렀느냐? 성경에 보니까 나타나거든요. 시로 하나님을 즐거이 부르라고 시편에 말씀하고 있고 골로새서에도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찬미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실제로 레위인들이 뭘 불렀어요? 시편을 불렀잖아요. 시편 표제 보세요. 무엇을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거 다 예배 형식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이런 우여곡절 끝에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뭘 만들어내었습니까? 웨스트민스터 신학자들이 예배 모범이라고 하는 것까지 만들어내었습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 예배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하는 원칙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개혁자들은 이런 걸 가리켜 예배의 규정적 원리라 혹은 규칙적 원리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이런 원리에 따라서 벨직 신앙고백서는 혹시 그가 사도라 할지라도 심지어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과 다른 가르침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계시하신 우리가 앞서 살펴봤지만 이미 정경으로 채택되어 있는 이 말씀에서 무엇을 빼거나 보태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복음의 절대적이고 배타적인 권위를 얼마나 강조했던지 자신과 하늘로부터는 천사라도 내가 이미 전한 그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최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은 다름 아니라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미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미 자신이 전해준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우리가 봤을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능성까지 상정해서 내가 너에게 이미 전한 복음 이외에 혹시 내가 다른 딴소리를 하면 나도 저주를 받아야 될 것이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이고 배타적인 권위를 인정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 다른 말씀을 더하거나 보태면 자신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 하나님보다 특별한 자로 높이는 일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자꾸 꿈 이야기하고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 목회자가 상당히 신령한 목회자라는 인상을 성도들이 갖도록 만드는 데는 매우 요긴할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일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찬탈하는 매우 심각한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꿈 이야기하거나 뭐 신비로운 체험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간증이 위험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기록된 계시의 말씀보다 자기 개인의 경험과 그 사람의 특별한 간증을 하는 그 사람의 말이 더 훌륭한 말이 되는 거죠. 오늘날 이렇게 좋은 분위기 아래에서 이렇게 막 유명한 분들이 와가지고 뭐 주중 대사를 지냈다는 분들 뭐 그러면서 신앙 좋다는 분들이 막 간증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는지 몰라요. 근데 그들이 전하는 이 말씀 속에는 독이 있거든요. 그걸 분별을 못하는 거죠. 그분이 갖고 있는 위치, 그분의 열정, 그분의 신비한 경험, 이것이 훨씬 더 살갑게 와닿아서 이런 것들을 권위로 인정하는 이런 분위기,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와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하지 말아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이 명하지 아니한 내용을 보태면 하나님께서 지우지 않는 짐을 지우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 교회도 그런 면에서 매우 조심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행사들을 가능한 많이 만들려고 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율법이 돼요. 또 그거 하지 않으면 신자 취급 못 받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단계별로 수준별로 높이면서 뭐 1단계, 2단계 훈련 뭐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되죠? 성경이 전혀 말하지 아니한 그런 내용으로 자꾸 사람들이 이렇게 판단하고 등급을 매기는 이런 결과가 초래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하는 일을 꺼리는 것입니다. 어쨌든 무언가 보태면 하나님이 지우지 아니한 짐을 지우는 일이 되고 그 다음에 빼버리면 또 어떤 일이 나타나는가 하면 그분으로 하여금 방종한 삶을 살도록 만들죠. 뭐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는데 그 내용을 분명히 말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상당히 느슨하게 이야기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그분은 상당히 자유로울 수는 있겠으나 그러다 실제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과는 다른 말씀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9절에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버리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여함에서 그도 제해버릴 것이다. 이 말씀을 제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를 이런 식으로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더욱이 7조는 성의 권위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무리 거룩한 사람의 글이라도 성경과 동등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자들의 글이나 명언들 이런 것들을 인용하는 것에 대해서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은 다 거짓되고 익김보다 가볍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누가 뭐 이렇게 위대하다고 하는데요. 그분하고 한번 하루 이틀만 있어보세요. 사람 냄새 나거든요. 너무 이렇게 높이지 마십시오. 저희 교단에도 박윤선 목사님을 저희가 존중하긴 하지만 사실은 뭐 박윤선 뭐 사업회 이런 거 하지만 저희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박윤선 목사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바로 그런 일이라고. 가장 싫어하는 일을 사람들은 어떻게 하지요? 사업으로 이렇게 자꾸 하지요. 사실은 그런 것들은 그렇게 뭐 좋은 건 아니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별직 신앙 고백서는 관습이나 다수에 속한 것도 하나님의 진리와 동등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특별히 다수가 힘을 얻는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론에 휘둘려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여론이 모든 진리를 다 말합니까? 신문이 모든 진리를 다 말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시각을 가져야 되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객관적 사실을 파악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보다 근접한 사실을 파악하는 능력을 기르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다수가 힘을 얻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수가 다 따른다라고 해서 그것을 권위 있는 것으로 그냥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의 권위가 침해당할 수 있는 요소 중에 또 하나는 오래된 것이고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권위로 인정할 경향성이 상당히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는 교회에다가 권위를 돌리기도 했고 특별히 전통에 대해서 매우 신뢰를 가졌습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 성경에 보니까 그런 구절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런 구절들이 나옵니다. 제가 이미 강의도 했지만 대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히 있어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이 전통을 지키라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고 또 고린도서 11장 2절에도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가 너희를 칭찬하노라 하는 말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미 다 설교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전통은 어떤 전통이죠? 로마 가톨릭 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역사대로 전승되어 온 것들이라는 의미에서의 전통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 동안 사도 바울이 자신이 입술로 전한 그 구전되어 온 교리를 가리킵니다. 그걸 전통이라고 말한 것이지 그냥 오랫동안 내려오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그냥 전통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전통도 성경적 전통인지를 따져봐야 되죠. 그래서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칼뱅이 종교개혁을 어떻게 정의했는가 하면 종교개혁은 말씀과 전통과의 싸움이 아니고 성경적 전통과 비성경적 전통과의 싸움이다. 그래서 우리는 전통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의 글이나 성경 해석 방식을 어느 정도 우리가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것으로부터 완전히 나는 자유롭다. 그거는 정말 교만한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성경 해석했는지, 교부들은 어떻게 성경을 이해했는지, 제가 지난주에도 교부들의 성경 읽기라는 책을 조금 읽었거든요. 교부들이 어떻게 성경을 이해했는가. 그런 것들을 이해할 때, 내가 성경을 해석한 방식이 크게 오류가 없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전통은 중요합니다. 근데 이 전통을 성경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성경이 금하는 것이죠. 성경의 권위와 관련해서 또 하나 주의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자기 경험과 체험입니다. 제 세례파 같은 경우에는 신비주의자들인데 성경의 권위보다 이런 신비적인 경험들을 더 중시했습니다. 그래서 성령 체험 이거 중요하게 생각하죠. 성령 받았다는 것을 무엇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까? 누가 객관적으로 확인해줘요? 도장 누가 딱 찍어줍니까? 예? 확인필, 당신 성령 받았다. 뭐, 조무수 목사님이 도장 찍어주나요? 아니면 어느 기도원 가면 도장을 딱 찍어줍니까? 주차 확인서처럼.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런 식의 잘못된 자신의 주관적인 체험을 더 중시하는 것은 성경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언을 성경보다 더 권위 있는 말씀으로 인정하는 것은 이미 종료된 계시 사역과 성령의 지속적인 사역을 혼동하는 잘못입니다. 성경은 이미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이미 그러니까 계시가 종결되었죠. 그러면 성령은 이제는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더 이상 계시하지 않고 어떻게 하시죠? 계시된 말씀을 조명하시죠. 비춰주시는 것이죠. 이미 계시된 말씀을 여러 보여주는 것이지 또 계시하는 게 아닌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렇게 기도원 같은 데 가고 혹은 용하다는 사람들 만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기도받고 그러죠. 그죠? 또 연초에 뭐 말씀 복기 이런 거 해가지고 성경 1년 1두절 가도 한독도 하지 않는 사람이 그 한 구절 가지고 1년을 살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의 계시가 더 필요한 은혜가 아니라 이미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고 조명하시는 이 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고 할 때도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뭐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뭐가 이렇게 타이밍이 절묘했다는 것 이것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런 것으로. 그래서 존 오웬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히 성경 전체 저자이신 성령님께서는 성경 안에서 성경으로 말미암아 성경이 하나님에게서 온 하나님의 진리심을 증언하신다. 성령이 하는 일이 뭐냐?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증언하신다. 성경을 성경답게 드러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성령님 일이 없어요. 한번 보세요. 성령께서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감화 감동시키기 위해서 저들로 하여금 기록해 놓도록 하시고 혹은 우리들로 하여금 읽도록 했는데 그 내용과 다르게 성령이 우리를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는다는 것을 무엇으로 확인하느냐? 객관적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대한 이해와 분별력을 가지고 내가 성령 인도를 받는가 받지 않는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난 곡에서 보니까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영들 하나님께 속했나 분별하라 그렇게 말씀했죠. 그렇죠? 왜 분별이 필요합니까? 즉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고 우리는 끊임없이 거짓과 위선을 만들어내는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과 우리의 판단을 분별해야 돼요. 객관적 하나님의 말씀에 늘 비추어서 우리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함께 성경의 충족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내용에 대한 가르침 우리의 마음으로 잘 받고 이 시대를 향한 주의 뜻을 잘 헤아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귀한 뜻에 수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분별을 가지고 행하게 하시고 다른 무엇에 권위를 두고 행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성경에만 권위를 두고 주의 말씀에 가는 데까지 가고 멈추는 데 멈춰설 수 있는 성경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